26장 1절에요.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하는 말은 즉히 정상인데요. 바울들어 그럼 널 위해서 네가 변명을 해보라 이러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위한 변명이어야 하는데 그 뒷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은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를 위한 변명이면 진짜 짜증 났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크게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이게 지금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거 보면 얼마나 짜증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생각을 하죠? 성교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듣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어디에 그 비슷한 답이 있을 수 있느냐면요. 그 바울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여깁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 끝에 나오는 자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건너뛰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 아니에요. 아그리빠는 너를 위해서 변명하라고 했지만 나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기쁨으로 바울은 기꺼이 이 일을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23절에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그리빠는 너를 위해서 변명하라 했지만 바울 자신은 이것을 자신을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면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을 바울은 참 기쁘게 여긴다는 뜻으로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십시다. 앞으로 가세요.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요게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게 된 이유죠.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일을 잘 아는 그 아그리빠 왕이 신문을 하게 된 거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압니다.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요. 좀 아는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면요. 참 어렵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이 저 해양경찰청에 그 수사를 맡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부인들이 배에서 도박하는 걸 적발을 한 겁니다. 원래 다른 도박은 자기 소관이 아닌데 배에서 했기 때문에 조사 담당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뭘 했느냐고 조사를 하는데 도대체 이 수사를 맡은 경찰 아저씨가요, 해양경찰인데 이 부인들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고소톱 칠 줄을 모르거든요. 고소톱 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뭐 설명을 하니까 이 취조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결국은 고소독 치는 방법, 도박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배워가면서 그걸 취조를 했다고 웃더라고요. 그 부인들이요. 당신 한국 사람 맞아요, 카드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얘기인데, 비단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아르바이트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도요, 좀 아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쉬운 법입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있고 공부를 통해서 좀 하는 이런 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이 잘 들어오고 많이 깨닫는 겁니다. 아, 예, 뭐 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조문 와서 설교만 하고 가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산입니다. 은혜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일 답답한 학부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안 읽으면서 어거지로 덤비는 사람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큰 아이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요, 논리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것은 적어도 유대인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맡게 됐다는 거죠.
아그리빠는 유대인 아니고 지난번
그 헤롯의 예, 관계된 그 총독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마 증손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집안이기 때문에 유대에 관계된 건 잘 알죠.
로마인은 아니잖아요.
예, 로마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사실은 저게 뭐 그건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통치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속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내가 어떤 놈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말 없어요? 유명한 말 있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쓴 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한 말을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이 되죠? 네,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을 갖다가 풀어놓은 게 뭐냐면 그 가장 엄한 팔을 접차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그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열심히 냈던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걸 바울이 다른 데서 자기신을 표현할 때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엄한 파가 뭡니까? 고신네. 지금은 좀 고신 그래도 좀 그 뭐 느낌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요. 한 10여 년 전에 포항에 있는 뭐 그냥 합시다. 동해 큰 교회 아직도 목포목사님 그분 계십니다. 그분이 했는 말이 제 귀에 들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시내 저쪽에 가면 고신파라는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고신파 한 데에서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가장 이상하고 착한 놈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고신파보다 더 독한 데가 있었습니다. 재건파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재건파 출신 어느 지사님이 고신 측 교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예배 시간에 무슨 사진을 찍어? 무슨 기타를 쳐? 아니요, 그건 아닌데 가장 예를 들면 이제 그 재건파가 그런 파 구분된 것이요. 사실은 그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제 때 신사 참배하고 그 일제에 협력했던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근데 재건파는 이런 정도입니다. 일제 때 일장기 그렸던 교회는 건물 자체도 없애버려라 그랬거든요. 고신은 거기에 되면요, 일제에 협력하고 우상숭배했던 목사들은 전부 일단 사직하고 나와서 자숙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부르면 그때 용서를 받은 걸로 하고 다시 섬기자. 이 정도 소리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재건파는요, 일장기 걸었던 교회는 건물조차도 저기에 부셔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거기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예배생 어떻게 사진을 찍고 예배생 어떻게 기타를 갖춥니까? 이래가지고 뭐 깜짝 놀랬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에 좀 보수적이고 더 엄격하게 믿는 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고신척 지독하다, 율법적이다, 뭐 어쩌다 이러면서도요. 말은 그리 하면서도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고신척 목사를 뭐 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신척도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은데 제가 안타깝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요, 고신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되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거의 고신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 느낌은 뭐냐면, 자라날 때는 고신척에서 엄격하게 자라나가지고요, 나중에 고신척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큰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꼭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교회를 은퇴하신 분 계시죠? 그 어느 목사님? 옥하노 목사님, 고신 출신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교회의 그 유명한 김상봉 목사님도 고신 출신입니다. 통해신학교 원장을 지내셨던 분 김의한 박사도 고신 출신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흐려졌어요. 많이 흐려져가지고 크게 그럴 문제는 아닌데 좌우간 적어도 이제 목사님들 사회에서 고신청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저 사람 못 믿는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가장 음한 파를 쫓았다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해서요, 내가 그들에게 비난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고소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6절로 갑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여기서도 본론이 되겠죠. 내가 저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7절에 한 번 더 반복해 주는데요.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렇죠? 요약을 하면요, 우리 열두 지파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6절, 7절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정돈해 보세요. 뭐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받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게 조금 더 뒤에 보면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소망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가장 음한파에서 가장 열심으로 섬겼고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그 조상들이 간절히 바라던 게 그게 뭡니까?
네?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뭐, 예. 내가 올 거라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이.
이 바울의 이 얘기는 거부할 사람도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가장 큰 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8절이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못 믿습니까? 라고 말하죠. 요 죽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달리 살리셨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왜 못 믿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걸 왜 못 믿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 바울의 표현 능력이다, 설득력이 아주 대단한 거죠. 뭐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틈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명답을 그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6절 8절에 답변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8절을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거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쭉 길게 설명을 해들어갑니다. 그것이 8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연결시켜보면 재미있습니다. 8절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야기를 쭉 길게 합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당장 예수를 핍박했던 거는요?
나도 옛날에.
네. 나도 처음에는 그걸 못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걸 못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가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다. 근데 내가 변한 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변했겠느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여러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설득을 하는 거죠. 9절 10절 쭉 또 넘어갑시다. 10절 볼까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가편투표 하는 말 이제 번역할 때 좀 쉬운 말로 한번 바뀌겠습니다.
우리는 찬성투표.
아, 예, 찬성투표입니다. 개정판이네요.
네.
예, 개정판에 이제
그냥. 읽기가 쉽다.
예, 예. 그러니까 요런 걸 그렇게만 바꿔둔 겁니다. 가편투표, 옛날 표현이죠. 찬성투표를 하였고, 그럽니다. 11절. 모든 교회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요걸 요즘 용어로 한마디로 딱 고치면 뭘까요?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
위증?
위증은 좀 약하고요. 위증 비슷한데 위증보다 좀 강한 편이 됩니다. 여러 번 형벌하여
고문을 했다.
고문입니다. 예, 바로. 고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까지 해 가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충성이잖아요. 똑같은
아니 그러긴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정당치 않다는 건 자기가 알잖아요.
성격이 그만큼 용감하고 과했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으면 다른 사람을 고문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몰랐으니까요.
이거 주의해야 할 제목이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저게 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 좋지만, 수사는 법대로 하라.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뭐 청와대 누구 한 사람 때려잡으면 영웅이 됩니다. 검사로서는요. 나중에 경력에 뭐라고 붙겠어요? 대통령하고 마땅 떴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거. 오늘 한 며칠 동안 또 실어보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박도를 해야 될 것이지, 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고문을 해가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면 아, 뭐 바울이 몰라서 그랬거니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과격하고 험한 짓을 했느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이런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행사를 많이 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쨌든 반성해야 됩니다. 단순한 열심을 넘어서서 무지의 소치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열심 내는 것은 때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 있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중에는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도 말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었고 꼭 그러고 싶었었는데,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정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도 꺼내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데, 사랑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깨가리 소리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없습니다.
깨가리 소리야.
왜 그러냐면 제가 글자 하나를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 이게 다 죄인데요. 그때 믿음 대신에 사랑으로 대치시켜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상과 전혀 저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죠. 사랑 없이 상대방에게 맞는 말, 옳은 말, 충고, 권면, 이거는 죄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왔기 때문에요. 사랑 없이 그 사람을 미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갖고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일어난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인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라서도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그 고문을 해서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자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품고 있을 때는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면서 재밌는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11절 끝에 보면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하는 말이에요. 핍박하는 단어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 핍박의 원래 뜻이요,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려고 저 짐승을 쫓아가는 거 있죠? 그 뜻입니다. 이게 쫓아가다. 이게 핍박하다의 본뜻이 쫓아가다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바울은 이 단어를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갔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 핍박하였고입니다. 바울은 그럼 두 가지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고요. 하나는 뭐예요? 바울은 그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쫓아가노라. 뭘 향하여요?
어떤 의미가 쫓아간다는 의미가,
내가 모르는데 거꾸로 묶였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써서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고 말하고요. 한 번은 바울이 자디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랬거든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되게 같아요. 제가 재밌다는 건 요즘이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갔잖아요. 쫓아가 잡아놓고는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뛰는 겁니다. 뭐 목표를 바꿔가지고요. 하늘의 그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서 다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생애는 평생요 쫓아다니는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쫓아다니는 목표가 조금 달랐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박해하였고 가는 그 자체도 원뜻은 쫓아간다는 뜻인데, 바울은 그야말로 한평생요 열심히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표만 바뀌어졌을 뿐, 참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참 보통 부지런해가 안 될 일이죠. 좀 웃으려서 이렇게 써달라는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참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왜 그렇게 쫓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14절에 유명한 구절 하나 보십시다. 그 14절 중간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뭡니까? 가시가 송송송 박혀있는 뭐 몽둥이나 채찍이나 이런 건데요. 그걸 뒷발질을 해서 자꾸 차면 어떻게 돼요? 앞만 차봐야 헛고생이고 고생을 넘어서서 자기만 아프죠. 세상에 바보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가스채 뒷발질 하는 게 되단 말이에요.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개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세상에 이럴 수 있다는 건 우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인지 아니면요,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남보기 좋아라고 그냥 열심히 내다가 스스로 고생만 진탕하고 아무 소각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지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게 심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불러놔놓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니라고 그럴 때요. 진짜 의인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반해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열심이 전혀 열심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거밖에 못하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고 했는 일 중에서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일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의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를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간에 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낸 걸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뭐 가시처럼 뒷발질하는 짓이다 하더라는 얘기죠. 교회 전체가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나는 못 갈 때는 못 간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어쩝니까? 우리를 살피고 감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뜻을 찾는데 그렇게 예민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얘기를 계속해서 보십시다. 16절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회심한 장면을 여러 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심히 비교해 보면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를 보면 가장 큰 차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쭉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도행전 앞에서 나왔던 그 장면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납니다. 혹시 무슨 차이인지 기억하세요?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왜 그때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눈뜨게 해주고 예수님 말씀 전해준 사람. 아나니아가 있지. 교회는 안 댕기면서요.
이거 읽으면서요. 이 말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네.
대단하네.
교회 안 다녀요.
예?
교회 안 다녀요.
어, 다시 해.
특이하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창문을 빠져내서 먹고 창문 안에 딱 들어가고 있거든.
잘 뽑아 나와요.
그럼 언제 나와요? 아,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이게 축적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차이를 느낀 사람이 이제 독해력이나 문장 보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보면 비유를 해보면요, 차이가 조금씩 나요.
바로 같은 의미는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이제 달라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서 자기가 그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쭉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의 경우는 주로 듣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듣는 대상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세밀하게 다 할 필요가 없어 적절하게 생략을 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회심한 장면을 설명할 때는요, 아나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거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헬라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의 역할은 설명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넣고 빼고 하는 그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다라고 쭉 하는 데에서는 무리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대상을 따라서 말을 적절하게 표현을 바꾸는 이런 사람을 참 잘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바울이 설교할 때도 보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와 그 헬라인들을 상대로 했던 설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주로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에 가서 했던 설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설교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절 언급 안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로 기억을 하면, 여기서도 자기의 회심 장면을 설명할 때 굳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완전히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이 경우에는 그 적합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19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수를 만났던 얘기를 다 하고요. 19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보인 걸 하늘이 내게 보여준 것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왜 하늘이란 말을 씁니까? 정상적이라면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더 친근하게.
그렇죠. 그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이 준 것을 어떻게 거역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을 때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들어 쓰는 거죠. 20절 봅시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내게 부여한 그 사명을 위해서 20절에요. 다메섹에서 유대에서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표면적인 이유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냥 바울은 단순하게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 모독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저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그리파는 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뭐 이방인 성격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사도행전 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베드로가 언제 이해했느냐는 얘기죠. 환상을 본 후에요? 아닙니다. 아니 권사님 그때 저 사도행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환상을 세 번이나 보죠.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고요? 아닙니다.
아 그때 그래가 그것 때문에
예. 네. 그럼 더 가세요.
예 갔잖아요. 예. 거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죠?
거기에서 그 저기 뭐야 그들이 예. 그 가족들이 예. 통영 가는 것들
예. 거의 다 갔는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서는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쉬운 것 같은데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와가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환상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환상의 의미를 이해 못한 채 따라간 거죠. 따라가가지고 그들에게 갔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네. 그 다음이에요. 거기 이제 95점쯤 온 겁니다. 한 단계 더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순간에 아 복음을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세례를 줬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야 자기가 봤던 꿈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일의 의미가 풀려난 겁니다. 왜 뭐 간단한 거 그렇게 해석을 못해내냐
나는. 이게 바울에게는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빛이 왔을 때 네가 뭐 이제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따라 뭐
바울은 바로 이렇게 사명을 받았고.
예, 네, 직접적으로 네. 나오잖아요.
바로 받다가 바로 갔는데 문제는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터주지 않으면요 바울이 핍박을 훨씬 더 받는 겁니다. 더 주고 나는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의사를
그래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러 나가는 건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그 사건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고 돌아왔는데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다시 설명한 뒤에서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냐. 그런 분은 할 말 없다. 이루고 있는 장면이 앞에서 꼬치가 나오거든요. 그 일 후에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게 수긍이 되는 거지. 베드로가 앞에서 그 사건을 저 설명 안 하고 안 겪고 나면요. 그 뒤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쉽게 그렇게 인정 못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 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나는 것.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아그리파는 그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해진 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다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아, 마음한 갈등을 극복을 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제가 뺐습니다만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 저게 뭡니까 그 로마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큰 은기를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헌금 때문입니다. 헌금 때문에. 3차 여행 때 그 베드로가 교회마다 부탁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대동해서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전달하는 이유는요? 큰 목적이 하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 주는 거 안 먹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 생각해보세요. 대충 뭐 반쪽 먹고도 이빨 쑤시고 으응 했다 하잖아요? 그 양반이라는 사람이 쌓는 걸 앞에서 배고픈 티 내고 주는 거 주워 먹고요? 안 합니다. 쌍놈이 뭘 주고 얻어먹고 이러면 양반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제헌금 보낸 거 그걸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이 받아요? 옛날 정상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이 자기 소망이 로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큰 은기를 돌아가지고 또 돌아오면 이렇게 핍박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 조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사도행전은 잘 보여줍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걸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좀 잘 알아들었겠죠. 2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여기도 바로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에 아그리파가 너를 위해서 변명하라 했는데요. 바울은요? 이게 나를 위한 변명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야기는 전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예언한 게 뭡니까? 23절요?
고난 받으실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 요게요? 선지자나 모세가 앞으로 될 거라고 말한 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모세가 그런 얘기 했냐고요?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해서 성경을 쫙 읽어봤더니 이야 모세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위대한 지도자다. 이러면 성경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놨더니 아 모세가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고 이야기했구나. 이러면 바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처럼 그죠?
네, 아닌데 그 모세의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실컷 읽었더니 이야 대단한 신앙이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컷 읽었더니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읽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말할 때 어디 구절인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모세가 이거 신약에 그렇게 설명한다. 모세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우리라고 하셨더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부분은
그것도 저도 사실은 바울이 그 저게 증거를 해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걸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를 깨달았다면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읽은 게 왜요?
바로 네? 그 주제가 더 많이
보시나요? 자기가 못 읽은 건 생각도 안 되고 말이야. 성령의 도우심도 받아야 하고 깨닫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답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성경책 잘못했구나. 학생이 참 고약한 학생.
목사님 보고 선생님 하면서 성경 잘못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예언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건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못 믿느냐 그 얘기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요. 모세가 말한 거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요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쓴 책들 그냥 전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거 아니냐 그거 또 모르냐 이런 것이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그것도 모르게 돼 있잖아. 내가 보니 그냥 그 밑에 너무 많이 감탄해가지고 모르게 해놨잖아요 지금 밑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찾는 자에게 찾길 것이요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거저 갖다 주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제발 네 손으로 좀 떠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 저게 뭐야 입밥 떼미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숟가락 여기 있고 밥 여기 있고 다 해놨다. 드는 거는 네가 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열심히 봐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고 앉아 보면 왜 이렇게 쉽게 안 쓰고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내가 이 책 나한테 전해주려고 얼마나 일했는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할 말 없는 게 아니다. 성경이 우리 말로 번역이 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과정이요. 한번 공부하셔요.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처음에 그 중국 저쪽에서 그 번역을 시작했던 분이 이 한국 사람들 몇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인삼 장사하러 나왔던 한국 사람 몇 명을 고용해가 돈 줘가면서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배웁니다. 한국말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시도를 하죠. 뭐, 외국어 좀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좀 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영어 하나 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걸 그래, 말을 배워가면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시도해가 번역해냅니다.
아니,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참 처음에, 그럼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일단 해가지고 한국에 가져오지를 못하거든요. 국경을 못 넘으니까. 그 옛날 우리 책 한번 보세요. 그 저기 한지 편집한 그 재본한 책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노끈을 만듭니다. 노끈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거기다 계란이 멋진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들어가 그 노끈을 다 풀어요. 다 풀어가지고 다시 책으로 요즘식으로 말해서 재본을 하는 거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밀수하다시피 들어온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 과정 한번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안식이란 단어가요. 원래 우리말에 없던 말이거든요. 번역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영어로 예를 들어서 세바스 데이거든요. 사바스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 결국 못 옮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초기에 성경책을 보면요.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기에는 안식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왜 했냐면 사반일, 닐 하는 거나 그 날 일자가래요. 그걸 써가지고 세버스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음역만 해가지고 사반일 해놓고 밑에 난 외에 설명을 다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했다가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안식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 갖다 전화기만 와 이게 어려운 말 해자고.
번역상 또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 나가는데 번역 그거 정확하게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건 또 뭐냐면요. 원문 자체가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저렇게 네, 번역될 수 네, 어려운데 네. 그걸 우리말로 옮겨갈 때 어떻게 옮길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이 개혁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 이 개혁을 그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하면서 보면 이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이 정도까지 번역을 해줬다는 거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하는 게 눈에 선이 보이는 게 오역이 때로는 그런 저 은혜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소리하지 말고요. 문제는 구약에 그런 글들이 전부 신약에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구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점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성경 가르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그런 곳을 짚어가지 못하면서 그냥 좋은 말만 열심히 잘하면 설교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우리 한국 교단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은혜가 없다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제가 하는 말 중에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선생님이 교재 연구를 제대로 해가 와요. 제가 시내 어느 학교에 가 있었는데요. 저 명세동 고등학생인데 수준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요. 그 학교 반 1년 반 만에 내가 도망을 쳤는데요. 교실에 가면 잠이 와서 못 견뎌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요? 참 맞게 안 와요. 그래서 그 학교 떠나면서 제가 맹세한 게 있습니다. 내게 가르칠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절대 잊지 말자. 근데 아이들이요, 선생님 뭐 하는데,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 탁탁 들어오고요. 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선생님이요? 준비할 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요. 들어가서도 함부로 안 합니다. 막 긴장해서 아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고, 예민하게 살피고 있다는 걸 목사님들이 알면요, 설교 준비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예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뭐 평신도들이 자꾸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죠. 서울 좀 올라가 보세요. 집사들이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합니다. 집사들이 원문 보고 읽어듣기고 있는데 목사들이 어떻겠어요. 오역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다가 그거는요, 요새 영어 선생님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슷합니다. 영어 선생님은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보고요. 그냥 뭐 대충 한국식 영어 하고 있는데, 외국에 몇 년 가 있다 오면 아들이요. 선생님, 저 영어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온 애한테요. 야, 이거 액센트가 어딘지 모르냐? 하고 한 채 뒤에 아들이 못 알아듣더랍니다. 자꾸 모욕 하더니, 한참 만에 알아듣고, 오, 액센트 하더랍니다. 선생님, 이게 액센트가 많이 어디 있고, 액센트가 가는데, 아가요, 오, 액센트 카드라는데 뭐 할 말 했는 거죠. 그날부터 그 영어 선생님 얼마나 신경 쓰이겠는지.
내가 잘모르겠어.
아, 요즘 영어 선생님 아마 제일 그 고난을 받고 있었겠네요.
전담 교사들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담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뭐 다.
들어가도 좀 문제가
심각한
시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영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국의 평신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눈이 자꾸 커가면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쫄띠기 목사가 목사 탓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목사도
근데 그 분위기를 이해할 때 딱 어느 정도는 이해가 의미가
자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그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한마디씩 불쑥 던지면 아이고야 설교할 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준비를 좀 더 여물게 합니다. 이 소리에도 아멘, 저 소리에도 아멘, 덮어놓고 아멘 이러면 목사도 목사님 얼마나 좋다고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저기 24절 봅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나니까 아니면 아그리파한테
아니 지금 바울이 이 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그리파에게 하고 있거든요. 아그리파와 그 부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스도는 옆에 앉아서 구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에 왜 참견하고 뛰어들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베스도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게 답변 안 하고요. 계속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느닷없이 뛰어든 뚱딴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 얘기 아직 남았는데 당신이 왜 뛰어듭니까? 뭐 이런 느낌을 좀 줘요. 이 베스도가 왜 뛰어들었을까요? 바울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미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뭘 보고 미쳤다고 그럴까요? 쭉 얘기 듣다가 탁 걸린 게 다른 얘기는 막 그럴 수 있으려니 이렇게 하지만은 미안해서 미쳤다. 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거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다른 데는 막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너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말 중에 하나,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왜 미쳤다고요?
이 많은 학문이.
그니까, 그 말, 누가, 여는 말로 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건 너무 미친 거다. 그니까,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건 안 해도 돼요. 어디서 우지가 할까요?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지금 말해오는 거 보면, 그런 저 로마 사람들이요. 하나 저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이런 법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바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논리 참 많은 사람들이고 법률 가지고 엄청나게 따지는 사람들인데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저는 야 공부 진짜 말하는 놈은 틀림없다. 근데 저놈이 안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한 이 말이 좀 뚱딴지 같은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수업 시간 중에요 뚱딴지 같은 소리에 눈 바짝 띈 놈들 가끔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안 외우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기막히게 외우는 놈들이 들어 있는데 이 베스도가 지금 문맥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안 듣고 가다가 여기서 탁탁 걸린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이런 베스도가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 뭐 한 2박 3일 수련에 보내놓으면요. 갔다 와가지고, 야, 뭐 배웠냐. 그러면 이야기 열심히 합니다. 주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놀았던 거는 배운 거 아니니까 빼고. 또 뭐 배웠냐고 물으면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왜 했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걸 왜 했니?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잊어먹고 재밌었던 이야기 그것만 기억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할 때도 핵심을 잘 기억을 하고 중요한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선생들 오히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놓쳐버리고요. 재밌었던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질은 심각하고 그다음은 네?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심각한 건 피하고 싶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서 그런 거죠. 드라마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 봤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착하게 살다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나오면요?
중학생 때는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는. 어쨌든지 빔이 꼬이고 뒤에 틀리고 뭐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다 바보같이 만들어 놓아야 사람들이 보는 거. 이게 참 사람의 본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수도가 지금 그 짝입니다. 자, 답변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25절이요? 대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래 놓고 상장합니다. 26절에 왕께서는 그러죠?
다시 아그리파.
여기 베스도가 아니고?
왕이요.
이건 아그리파입니다. 바로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베스도가 상대 아니에요. 왜 수업 시간에 똥까지 같은 소리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러죠? 이 일이 뭘까요? 바울이 여태까지 자기 얘기 쫙 늘어놓은 것 같은데 자기가 뭐 회심하고 예수 만났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얘기라고요? 독해력이 탁월하다니까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하는 자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태까지 보세요. 자기가 예수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쭉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이제 27절하고 28절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참 재미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요래 물었잖아요. 선지자 믿지요? 했더니 아그리파 왕이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이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거 동문서답일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일까요?
연결되는 말.
어째 그렇죠?
바울의 의도가 아닐까. 벌써 그 마음이 움직였다. 약간 움직이는 것도 이제 이렇게 신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믿으십니까? 아그리파는요? 선지자를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선지자를 믿습니까? 그 얘기는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준 그 글들을 다 믿느냐는 얘기잖아요? 그걸 믿으면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하는 이 말이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인 걸로 아그리파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그리파는 그 말을 딱 알아듣거든요. 그러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문서답 아닙니다. 29절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난 이것을 뭐 기억하라 소리 안 해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누구처럼 돼야 됩니까? 지금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복장에 아주 위험을 차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바울은요, 죄수 아닙니까? 포성죄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묶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하잖아요.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누가 누구분을 봐야 되죠? 포성줄에 묶여가 제수로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참 왕족들이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다 폼잡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포성줄에 묶여서 제수로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보다가 더 행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좀 더 있습니까? 많으세요? 좋습니다. 어디서요? 많이 있게요.
가령, 가령이 아니고, 만약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그 상황 자체가 왕과
총리의
그 입장이었을 때 만약에 죽게 되었을 상황도 그 당장 상황에 있을 때는 자기 믿음을 받아 있으니까 더 됐을 것 같고.
왕보다가 불에 던지기 힘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더라. 맞아요.
선지자들의 어떤 그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불쌍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위대한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때 나오는 중요한 저기 구절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서 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 좋은 거 지적을 했고요. 제가 몇 가지 불러 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9절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강조한 다니엘서 3장 18절.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다시 부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신명기 33장에 뭔 말이 있죠? 아, 그 부분이죠. 그것 좀 외워 두실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이야기.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내고요. 마무리 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납니다. 죽기 직전에 그 각 지파별로 쭉 장례사를 얘기한 마지막에 보면요. 최종 결론이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왜 행복한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떤데요? 집도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40년째 입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면 빨래나 했겠어요? 이발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 화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여기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행복한 백성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얘기할 필요도 없죠. 무화과의 이런 거 참 배워야 되는데 난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머시기 머시기가 다 없어도 뭐야? 구원을 이내요? 바로 그 뒤에 저기 그 복음성 있는데 바로 그 뒷구절이요. 주 여호와는 사슴과 같이 네 발이 사슴과 같게 항상 땅에 높은 거. 옛날에 제가 그걸 틀어놓고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 사슴이 그죠? 띠 노는 것 같이 띠 노는, 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인데요? 1년 농사 다 짓는데, 농사 쫄딱 망했습니다. 쫄아고 공부했는데, 대학은 쫄딱 미끄러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상황은 그러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게 그 하박국의 노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이렇게 오는 거고 바울도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담대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대단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 동생 중에 하나가 뭐 어쨌거나 서울대학 간 놈이 하나 있는데요. 야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교회에서 공부 가실 때 그 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들이 있는 데서 못 그러고 집에 와서 이래요. 형 이거 세뇌 아냐? 아들 앉혀놔놓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 말이야. 이거 형 이거 세뇌 교육 아냐 이거? 그랬습니다. 그럼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이거 세뇌 교육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이러면 아 그럼 난 오늘부터 세뇌 교육 안 받아, 이러고 신경하면 어떡하죠?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니까. 예.
태어나실 때 들어요.
예. 맞는데 그래 그게 세뇌 교육 아니냐고 묻는 아이한테 맞다 쳐야 돼요, 아니다 쳐야 돼요? 대답 잘못하면요, 아, 챙겨 나갑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지사님들은 그만큼 공부했으면 다른 사람들 좀 가르쳐라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요. 내가 준비하고 배운 대로만 가르치라면 하겠는데 느닷없는 질문이 튀어나올까 싶어서 나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뇌라는 것이 김일성이가 간첩들을 세뇌시켜가 내리보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쁜 말처럼 돼 있지만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쁜 일이라 할 것 같으면 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얘가요. 끄덕끄덕 넘어가더니 별탈 없이 잘 갔습니다. 예. 그럼요. 세뇌라는 말이 나쁜 어감으로 쓰였고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간첩들 내려보낼 때 자꾸 그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길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 생각을 모든 사람을 전부 세뇌시키고 싶다. 왜?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정말 좋은 거라면요. 왜 세뇌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라면요.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뭐 생각할 때 돼가지고 판단할 때까지 미뤄둘 수 있느냐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짜라면, 정말 중요한 거, 그거라면, 어릴 때부터 세뇌 단단히 시켰어요. 한 발짝도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가르쳐 주는 거 중요합니다. 전 요즘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스타일이 원체 좀 그래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강제는 잘 안 하는 형이거든요. 우리 딸이 이제 원래 고3입니다. 뭐 억지로 이렇군저렇군 하진 않았고 교회에서 또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를 들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이 고3 됐으니까 어째라 이런 소리 안 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앉아가 주섬주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선생님을 한 방에 그냥 설득을 시켜가지고 주일날 학교 잘 안 갔습니다. 어쨌는데 가니까. 우리 오빠가요, 주일날 공부하러 학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 놈한테 난 대학 등록금 떼줄 수가 없다. 이러는 바람에 우리 아빠가, 우리 오빠가 그 주일날 학교 못 갔거든요. 오빠 뭐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출을 할게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2학년 때 주일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3학년이 또 됐는데요. 다른 쌤이 잘 만난 것 같은데, 다른 쌤이 술 너무 많이 먹어. 그런데 우리 다른 쌤한테는 우리 오빠 얘기가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어쨌든 이래저래 가지고 주일날 학교 못 나옵니다 했더니 다른 쌤이 네가 너 아빠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자식이 나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 우리 다른 쌤 답답하다.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빠를 설득한단 말이고. 그거 앉아있더니 결국은 주일날 학교 안 가기로 다른 쌤한테 하도를 본 모양입니다. 아마 작은 마가 좀 거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피곤하니까 주일날은 푹 쉬라 아마 작은 마가 급했는 모양인데, 저 갔다가 저녁에 저녁에 갔기까지 저 엄마가 말리더라고요. 고3이 무슨 저녁에까지 나오느냐, 뭐 이런 말리는 거라. 내가 옆에 있다가, 잘한다. 아가 예배 오겠대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말리고, 저리 힘이 없잖아, 보고, 그렇게 났는데, 구역구에 저녁에 잘 나와요. 고3이 주일날 나서 오는 것만 해도, 막 요즘은 장한 시대가 되어 있지만, 물론 제 성미에는 별로 안 찹니다만요. 근데 문제는 안 나오면 내가 와야지 할 판인데, 제발로 꾸역꾸역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니 작년 후학기부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적이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한 중간시쯤 가고 싶긴데 참 열심히 해요. 하고는 요즘도 참 안쓰럽긴 한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학교도 안 나가는 주제에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다른 쌤한테 체면도 안 쓰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나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적 문제는 뭐 지가 뭐 하면 지도 소망이 있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성적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성적을 떠나서 어쨌든 제 발로 하나님 섬기는 길을 찾아간다는 게,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 엄마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래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 그 할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 저 엄마한테 묻대요. 그러더니 나도 몰랐는데 조그만 체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런데 배가 몹시 아팠는데 아빠 배 아프다 이랬더니 제가 그랬답니다. 뭐 배가 아프면 하는 게 기도 나올 일이지 뭐 어쩌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게 기도했더니 안 아프더래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는 게 참 잘 들어주셔. 그런 생각을 한두 번 딱 가진 다음부터는요. 아 하는 정말 계신다 이래가지고 교회 일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도 안 하더니 너다시 그러더니 그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람을 좀 넣었습니다. 야 엄마, 니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뭔데? 너 오빠 이름 봐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로 준 게 너 오빠다 임마. 그래 이랬는데 너무 크다 이 자식아 이랬더니 뭐 입이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억지로 시켜가지고 뭐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가만히 뭐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또 지 스스로 알았어. 내가 예배 참석을 하겠다는데 하면서 정립이 나오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공부 꽤나 좀 하려고 애쓰면서 고3이 주일 낮에 저녁에 예배제를 꼬박꼬박 참석한 애가 드물 깁니다.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학 못 가도 공부 좀 뭐 해도 그 갖고 제가 한 번도 양치거나 신경 쓴 적은 없죠. 물론 속으로야 좀 잘할 낀데 싶은데도 좀 뭐 기대에 안 차니까 답답한 면이 있긴 있지만 그 갖고 내색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어떤 제 스스로 이 길 찾아가는 것,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저로서는 하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뇌 얘기를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능하다면 이거 철저하게 세뇌시키듯이 가르쳐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잠깐 바울은요 이런 장면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를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내는 거죠. 자 마무리합시다. 왕과 총독과 번역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가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한번 봐주라고 하고 재판을 연 이유가 뭐였죠? 어차피 가이사에게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죄목을 정의가 보내야 하는데 마땅한 죄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좀 이래 신문을 해가지고 죄목을 좀 정해 주시오 하고 신문을 맡겨놨더니 아그리빠 답변이 뭡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목 없음 이해가지고 왕에게 보내면요. 황제한테 보내면 황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총독시키고 보내놨더니 이 자식이 쉴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임자, 그 벨릭스 총독이었잖아요. 석방시켰어야 했단 말이에요. 석방시켰어야 했는데 2년 동안 질질 끌고 안 하다가 그 다음 총독한테 실 넘겨놨는데 그 다음 총독이요. 물레 받긴 받았는데 뭐 자기 생각에 아 이거 죄가 없군 내가 석방시켜버렸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건수 좀 잡아볼까 뭘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만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해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한마디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시민권자가 황제 재판을 받겠다고 해버린 이상 총독도 도리 없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제목이 없으니 어설픈 제목으로 그냥 보냈다가는요 황제한테 무능하다고 찍힐 판이니까 베스도 입장만 안 쓰게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목을 달고 어떻게 보냈는지는 뒤에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좌우간 베스도가 이 일로 인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아마 했을 겁니다. 이날 밤에. 그래서 다음 장에 이제 그 드디어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이죠. 다음 장에 봅시다. 기도합시다.